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만큼을 내가 얻어내는 거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 아 이건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적으면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을 얻어내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내는 것보다는 주는 것들이 늘 더 많습니다. 옛날 혹시 복음성가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통 불렀던 찬양입니다. 율동까지 곁들여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하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인이 사랑을 시작하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아침 일찍 이제 무슨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제 서울 강남에서 수원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아, 오늘 일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낮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수원에 갔다가 다시 와서 저녁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쉬고 좀 저녁에 일하려면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 사실 차 타고 갔다 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트를 하면 돈도 꽤 많이 듭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도 해야 되죠. 식사를 한번 할 때도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더합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주고 또 주죠. 희생을 하고 또 희생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희생을 시작한 겁니다. 준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 를 아이와 나눕니다. 먹으면 그 먹은 영양분이 아이와 아이에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힘과 생명을 그 아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쏟아붓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신들의 것을 만났거든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이제 오다가 애가 없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없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편하기는 더 편하죠. 그러니까 편한 걸로만 따진다면 이게 행복이라는 지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편한 거 그런 걸로 따진다면 오히려 자녀가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도 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요. 더 잘 놀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누리는 자녀와 함께하는 그 행복은 그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함보다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맨날 이렇게 제가 뭐 수요예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왜 뭐가 미안하세요? 아, 너희들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금전적으로도 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아니 저 이미 가족을 이루고 예,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나름대로 제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미안하시냐고 물어보지만 부모님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도 주어도 늘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이미 쏟아부어줬는데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이것들만 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비효율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2주 전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돌아간 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보고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도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왜 세례요한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고도 그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죠. 자신들의 고정되어 있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신앙이라는 틀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자신들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당대의 바리새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지로 삼고 복음을 전했던 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 있었던 이 마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세례요한이 붙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정말 수많은 이적이 그곳에서 드러났고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지역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다시 책망하시며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자 외침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외침에는 크게 세 가지가 확인되는데요.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세례 요한의 사명적인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섬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에게 다시 선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봤던 것처럼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이지만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그분께로 나오는 자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도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이제 그 길을 따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런 삶,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그들을 책망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들이 계속된다면 그들이 더욱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주실 그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목적이었다면 너희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소돔 땅보다 견디기 소돔 땅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오히려 주님 안에 심판받았던 그 땅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신 이유도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자꾸 이러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러면 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바꿔야 돼.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거지. 누구도 그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하고 혼내는 걸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서 그런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들을 책망하고 그 아이들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아이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혼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을 행하신 모든 이유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능력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능력을 거두고 그곳에 가서 능력을 행하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지 못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한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았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의미를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아직도 회개치 않은 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났는지를 선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맞는 말 하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가. 왕정시대의 왕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가를 자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찔렸을까요? 여전히 자신들도 그렇게 조상들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회개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돌을 들었어요.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돌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선포하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유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들이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선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 땅이 멸망되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싹 죽여버리고 그냥 다시 창조하셨으면 그게 더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계속 능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포기해버리고 잘 들을 만한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언급했듯이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내 삶을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복음주의 계열에서. 요즘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때 회개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섬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돌아섰는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을 믿는 것처럼 내가 이걸 믿으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오늘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으로 돌이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 했으면 됐지 하고 포기하고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라고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줘야 합니다. 정죄하기 위한 비난이 아닌 사랑함으로 외치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던 기도문, 예전에 볼리비아 김도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진 보여주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참혹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는 그 기도문인 거예요. 그 땅에 뭔가 소망이 보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한 자의 사랑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효율성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정말 좀 효율적일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투자했으면 좀 뭔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괌에 있을 때 사이판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한인교회 사역이나 이런 사역은 했지만 그 사이판 원주민들을 사역하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원래 사이판은 땅을 팔지 않거든요. 임대만 해줘요. 뭐 50년, 100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리 선교센터 같은 게 지어져도 나중에 다 뺏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롭게 그 원주민 현지인들과를 통해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들을 위한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들마다, 그러니까 후원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구했고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응답이 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판은 미국령이라 비싸요.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싸요. 재료비도 비싸요. 다 거기 섬이기 때문에 어딘가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다 비싸요. 그러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돈이면, 그 선교사님이 요구하는 그 돈이면 필리핀의 교회 세 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는 더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결국에 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 때까지는. 지금은 어땠는지 몰라요. 지금 연락 안 하니까. 현지인 원주민을 위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들을 위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으세요? 말 잘 안 듣는 성도들이 많고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데서 사역하기를 원할 것 같으세요? 제자 훈련이나 막 이런 거 훈련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순수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모든 게 갖춰 있고 세워져가는 교회, 내가 모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교회를 원하죠. 저는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한 40년, 50년을 사역했지만 한 명을 전도하기 힘든 그런 곳에서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생명이 구원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40년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더 많이 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슬람권의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잘했어요. 특히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그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랬을 수 있겠죠. 아, 이 안정된 곳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정된 곳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상황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 자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세미나로 지난번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갔을 때 소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인도한 것이 한 7명의 그 교회 성도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내 발 밑에는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는 상석에 앉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문제를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기록한 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는 심판받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그걸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또 그들을 책망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교회 안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실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이 그 사랑으로 나타낸다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권면과 모든 이야기들은 사랑이 담겨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당신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다시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표현으로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는 것과 미움과 증오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표현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효율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이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정말 더 효율적으로 좋을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